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아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하늘나라의 비유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아들인 그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이와 같아서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물가로 그물을 올려놓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여 나쁜 것을 버린다고 표현하시죠. 그리고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이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들을 가려내서 악인들을 불구덩이로 던져버릴 거라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해설을 덧붙이십니다. 이 그물의 비유는 교회의 포용성과 하느님의 전 우주적인 자비를 먼저 보여줍니다. 투망을 바다에 던질 때 그 그물은 어떤 특정 물고기를 골라서 잡는 것이 아니죠. 좋은 고기든 나쁜 고기든 크든 작든 개의치 않고 바닷속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생명체를 일단 차별 없이 품어 안아 끌어올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세상을 대하시는 무한한 환대이자 귀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라는 그물 안에는 의인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 죄인들, 그리고 영적으로 미숙한 이들이 모두 함께 섞여서 종말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이 복음을 대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은밀한 저항감이나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나쁜 것은 밖으로 던져버린다는 가려냄과 심판의 단어에 압도돼서 내가 하느님 보시기에 나쁜 고기여서 버림받으면 어쩌지? 하는 실존적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죠. 혹은 내가 판단하고 있는 이들이 그러한 나쁜 고기라고 생각하여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은연중에 심판을 내리는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영적 불안과 판단은 심리적으로 완벽주의적 성향이나 엄격한 초자의 지배를 받을 때 더 강해집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검열하고 비난하며 내 안에 부정적인 면을 감추려고 애쓰다 보니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심판의 연속으로 다가옵니다. 혹은 자신을 부당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길수록 그러한 불안이 이웃에게 전이되어 주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심판하며 내 불행을 나누는 그릇된 행위를 하기도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선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가려냄과 분별의 과정은 내 바깥의 타인을 심판하거나 혹은 하느님의 나라는 존재 자체를 멸망시키기 위한 가혹한 가해질이 아닙니다. 이 그물은 바로 내 마음이라는 바다에 던져진 은총의 그물입니다. 우리 내면을 가만히 응시해 봅시다. 우리 마음의 그물 안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종류의 생각과 감정, 욕망들이 한데 뒤섞여 올라옵니다.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평화, 이웃을 향한 측은지심 같은 좋은 물고기도 있지만 동시에 시기 질투, 탐욕, 통제 이런 것과 같은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왜곡된 방어기제 물고기들도 그물 안에 함께 유동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란 내 마음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 이 온갖 감정들을 무조건 억압하거나 모른 척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속 어부들이 물가에 가만히 앉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차분하게 가려내듯이 우리도 회개와 성찰을 통해 이 영적 분별을 하여 내 감정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식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지금 또 내 욕심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내 안의 열등감 때문이구나 하고 내 안의 나쁜 물고기들을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주님의 자비 앞에서 털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는 깨끗하고 좋은 은총의 상태만 남게 됩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심판은 파멸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서 악과 상처를 솎아내어 우리를 온전한 사랑의 존재로 완성하시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해성사를 추천합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우리의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려내어 버려낼 수 있는 좋은 식별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러분 오직 사랑과 평화라는 좋은 열매들로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것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분별 안에서 한층 더 자유롭고 성숙하게 성장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미사와 전례에서 사용되는 아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제가 본기도, 예물기도, 영성최후 기도를 바치게 될 때 신자들은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는데 이는 사제의 기도 내용에 동의하며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사제가 성찬 감사 기도에 마침 영광송을 바치게 될 때도 신자들은 아멘으로 환호하게 되는데 이것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제의 영광송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영성체할 때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 신자들은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는데 이는 사제가 들어 보여주는 성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다는 의미로 아멘이라 응답하는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성서와 함께해서 펴낸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책 일상을 새롭게 바꾸려면에서 모든 감각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라 발췌해서 이 부분 함께 하겠습니다. 여름에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산책을 나갑니다. 수도원에 있는 개울을 따라 쭉 이어진 가로수 길을 걸으면서 모든 감각을 열고 자연을 의식합니다. 아침의 상쾌함을 피부로 느낍니다. 아침의 냄새를 맡습니다. 아침에는 저녁과는 다른 냄새가 납니다. 계절마다 고유한 냄새와 맛이 있습니다. 저는 긴 가로수 길을 걸으며 주변을 바라봅니다. 나무들, 너른 들판에서 피어오르는 안개, 태양이 지평선 위로 높이 떠오르는 모습도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변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저를 잊습니다. 오롯이 보는 것에 몰두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보는 것을 하느님 체험과 관련 지었습니다. 하느님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테오스는 보다라는 뜻의 테아스타이에서 유래했습니다. 물론 그리스인들은 하느님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는 것 자체에서 제 자신을 잊고 존재하는 만물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봅니다. 저는 주변의 나무와 꽃들, 풍경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하느님의 아름다움, 사랑과 애정, 힘과 생기를 지각합니다. 아침에 개울을 따라 가로수 길을 걸으면서 저는 오롯이 듣는 것에도 몰두합니다. 새들의 노랫소리와 바람이 가볍게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를 듣습니다. 듣는 것은 초월적 감각입니다. 저는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함께 듣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세기에 이미 우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주의 음악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주의 깊게 듣는 가운데 저는 듣는 것의 일부가 됩니다. 듣는 것은 안전, 보호받음으로 이끌어준다고 현대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저는 모든 감각을 열고 개울을 따라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걸음으로써 얼마나 상쾌한 기분이 드는지 체감합니다. 저는 활기를 지니고 새롭고 깊은 삶의 맛을 음미하면서 수도원으로 돌아옵니다. 내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어서 수도원 성당에서 미사가 거행됩니다. 이때도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몰두합니다.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르면서 귀로 들을 수 없는 걸 함께 듣습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체를 바라보면서 창조 세계 전체가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합니다.
인도에서 연주하는 팀, 또 인도의 전통적 현악기 시타르가 함께하는 그레고리오 성악 우리의 파스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닷컴, JM필로우,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아침 소금물 대신 스톡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스톡 바다의 천연 미네랄 하나를 쏙 스톡 당뇨 완전 제로 부담 없이 즐겨요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 속에 스톡 상쾌한 하루의 시작 스톡 우리 가족 건강 습관 슈거프리 시온 Drops candy 지금 시작해요 easywellife.com 지금 만나보세요 easywellife.com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과학과 신앙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바티칸 천문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하며 과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과학과 신앙이 함께 책임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연을 돌보는 것이 오늘날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회가 과학 발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창조 질서를 지키는 방향으로 과학과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법률 내 와이탕이 조약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개혁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항 재검토 작업이 인권보호 기준을 약화하고 법적 불확실성과 소송 리스크 그리고 인종적 분열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법률 전반의 조약 의무를 고려한다는 수준으로 일원화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는 이것이 오히려 조약의 법적 효력을 최저 수준으로 낮춘다고 지적합니다. 위원회 측은 참된 명확성은 약속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권 기준과 마오리족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존중할 때 달성된다며 이번 개편안이 헌법적 기반과 인권보호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복잡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수년간 수많은 임금 계산 오류를 일으켰던 기존 휴가법을 전격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휴가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법안은 근로자의 휴가수당 및 병가 산정 방식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단기 근로자나 교대 근무자의 휴가비 계산법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과 거대한 법적 재정적 불확실성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임금 정산 오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과 노조 측은 과도한 제도 단순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 권리와 정당한 수당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키위세이브 중도 인출 데이터 분석 결과 뉴질랜드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른바 두 개의 뉴질랜드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키위세이버를 조기 인출하는 가게가 급증했습니다. 생계비 부담과 부채 상환을 위해 은퇴 자금을 미리 꺼내 쓰는 서민층의 비명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첫 주택 마련 용도로 키위세이버를 인출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계층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적 난관으로 인한 은퇴 자금 인출이 향후 노후 빈곤 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통계는 경제적 충격 속에서 자산을 축적하는 계층과 당장의 생계를 위해 미래 자산을 당겼어야 하는 취약계층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오클랜드와 해밀턴을 오가는 일정에 두 차례 국방군 헬리콥터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터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스터리 크릭에서 열린 농업인 행사 참석에는 약 $7,650, 2025년 4월 루아쿠라 K마트 물류센터 방문에는 약 $12,691의 비행 비용이 들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럭슨 총리는 재난 대응과 무관한 국내 일정에 국방군 항공기를 모두 41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리실은 상업 항공편이 일정과 맞지 않을 경우 국방군 항공기를 이용했으며 군은 조종사 훈련과 작전 준비를 위해 정기적으로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납세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노동당의 키런 맥 아널티 의원은 오클랜드와 해밀턴처럼 자동차로 1시간 30분가량이면 이동 가능한 구간에 군 헬기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공항에서 일반 시민과 함께 이동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긴급재난 상황에서 군 자산 활용에는 동의하지만 대체교통수단이 충분한 경우 국방군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럭슨 총리는 야당 대표 시절 당시 총리였던 크리스 입킨스의 국방군 항공기 이용을 비판하며 총리가 되면 상업 항공편을 이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번 논란이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 형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존 키 전 총리와 론 마크 전 국방장관도 유사한 이유로 국방군 항공기 사용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총선까지 100일을 앞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야당은 이번 선거 승리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선거대책위원장 키에론 맥애널티는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이 혼합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단임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 대표는 앞으로 100일 동안 11월 총선 이후 국민당 주도의 정부가 들어서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가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RNZ 리드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당의 지지율은 28.7%를 기록했지만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는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뉴질랜드 제1당은 지지율 11.5%를 기록했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15석을 확보해 의회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트당의 데이비드 시모 대표는 이번 주 국회에서 총기법과 고용휴가법 등 매우 중요한 법안이 처리되고 있다며 당 분위기가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의 공동대표 크로이 스와브릭은 녹색당이 국민들에게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펭크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라 최대 3억 달러 규모의 장거리 일회용 공격 드론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에서 개발 제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드론은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비자율 시스템으로 폭발물을 목표물까지 운반한 뒤 발사 지점으로 돌아오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미사일보다 비용이 저렴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주부터 또 다른 무장하지 않은 장거리 무인 항공기 UAS 도입을 위한 시장 조사도 시작합니다. 이 항공기는 해상 감시를 목적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방 역량 계획에 따라 장거리 자폭 드론 사업과 해상 감시용 무인기 사업에 각각 최대 3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펭크 장관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방 투자가 고급 기술 인력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디지털 기술과 무인 시스템을 포함한 첨단 제조 분야에서 이미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업체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인 키위세이버 가입자들의 자산이 최근 금융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약 10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위험 투자 펀드는 지난 1년간 약 98%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모닝스타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키위세이버 펀드는 최근 1년 동안 양호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세계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인공지능 관련 기업 중심으로 해외 주식시장이 강세를 이어간 것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공격적인 성장형 펀드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한 펀드 가운데 하나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연간 수익률이 약 98%에 달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펀드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높은 수익 가능성과 함께 큰 손실 위험도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수익률만 보고 펀드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기간과 위험 감수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성장형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은퇴가 가까운 가입자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상품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운용 수수료와 장기 수익률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글로벌 금융시장 회복이 뉴질랜드 개인연금 자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지만 전문가들은 과거의 높은 수익률이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 12시 이후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은 아침부터 북풍이 불어 다소 따뜻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이겠습니다. 바람은 북풍이 불다가 오전 중에 서풍으로 바뀌어 다소 서늘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닷컴, JMP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리 가락의 향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지난 7월 14일 뉴질랜드 북한 인권협의회에서는 제3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 및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KCR 초대석에서는 기념 강연회 주제 국경을 넘은 연대, 유엔에서 뉴질랜드까지 북한 주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대한 이상현 전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강연 내용을 녹음하여 2부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뭐 말로 하는 걸로 하면 이 창작을 제대로 전달을 못할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네 번째의 반인도 범죄가 식량권 침해를 통한 고의적 기아 유발입니다. 이게 그 이 정부가 무능해서 이런 기근이 그런 자연재해나 경제적인 무능 때문이 아니라 정권이 자기 의도적으로 배분하는 거죠. 그 체제 충성도나 그리고 자기 체제 유지 군사력을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을 사지러 모은 고의적인 제도적 방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이거는 그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같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참혹해서 그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상,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COI 보고서가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거기에 그 증언하는 탈북자분이 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신 겁니다. 그 이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그 그림을 설명한 거를 읽으면 훨씬 더 참혹합니다. 이것도 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이거는 수용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종 무기는 공포였습니다. 수검자들이 동료 수검자가 죽어가는 모습들을 의무적으로 지켜봐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입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북한의 인권 침해가 자국민을 넘어서 타국의 주권을 대범하게 침해한 명백한 국제 범죄인 것을 결정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 2014년도 유엔 결의안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안보리를 권고한 역사적인 결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여러 해당자들한테 권고를 합니다. 북한 당국에 대해서 이런 점을 권고했고 중국에 대해서도 탈북자들을 사지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그 통일연구원에서 이 COI 보고서 10년 후라고 또 보고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2014년도의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해지기까지 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눈여겨볼 내용은 이 정보에 대한 접근입니다.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은 당국의 검열이 정말 심화됐고 인터넷 접속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했는데 특별 단속반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공지나 영장 없이 그냥 수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사회주의 문화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는 최대 4년까지 사형이라고 죄송합니다. 처벌을 규정한 최대 사형까지 처벌을 규정한 적대국 사상문화전파죄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부터는 처벌되고 처형된 게 118%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결의안이 이렇게 강력한 보고서와 결의서가 채택이 됐다는 게 좀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자주의는 이렇게 강력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엔인 리더가 누구지? 그럼 북한, 중국, 러시아 상황은 어땠을까? 이게 계속 궁금함이 떠올랐어요. 바로 반기문 사무총장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임기이셨는데 처음에는 그 초임 시기 때는 사실 그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조심스러운 외교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인권실상이 악화되자 그 사무총장으로서 도덕적 권위를 세우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인권 먼저라는 이니셔티브가 가동이 되고 평화 안보뿐만 아니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자 조직을 개혁해보자 하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2007년도 오셨을 때 제가 2007년도에 정치부 인턴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유엔 산업개발기구에 있을 때에도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 사무총장님이 얼마나 그 지도력이 좋았는지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유엔을 갔을 때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압력이 큽니다. 그냥 인턴인 것조차도 그 상황,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 작은 지부본이 유엔 사무국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력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 각 국가의 외교관뿐만이 아니라 거의 국제 공무원들조차도 각 꽤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국제사회 법적 제도적 압박 틀을 완성하면서 정교한 줄타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이 칼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행정력과 외교력이 발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커비인데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엔 이분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살펴봐야 되는 거가 김정일이 2011년 12월에 사망을 합니다. 갑작스럽게요. 그리고 나서 28세, 29세의 젊은 김정은이 정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포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용호가 2012년 7월에 숙청이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군부 실세 중에 실세고 김정일이 지정한 김정은의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숙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3년 12월에 장성택을 처형합니다. 이게 당회의장 공개 체포 후에 나흘 만에 즉각 총살됩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사실 상임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배토를 할 수 없었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주변 국가들 리더들이셨고, 근데 이제 살펴본 거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도 3월에 취임을 합니다.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국가 시스템이 워낙 탄탄하니까 그냥 쭉 기조대로 갑니다. 사실 2011년도 12월에 제가 통일연구원에 있었거든요. 이게 점심 밥 먹고 있는데 이게 속보로 나오는 거예요. 좀 당장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근데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참 무섭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제 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NGO의 성격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요것들을 정리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NGO가 캠페인 로비를 하는 유형이 있고, 학술 연구를 주로 하는 유형이 있고, 직접 개입하는 유형, 종교단체 유형이 있고, 해외 한인 및 탈북자 단체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뭐 3번과 5번, 이렇게 유형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사실 이게 북한 인권 정책은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나 남북 관계의 기조, 어느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 혹은 이 추진 동력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좀 배제를 하고, 한국은 정말 탈북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가장 생생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탈북민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NGO 단체를 살펴볼 건데요. UN 인권이사회 서울사무소는 그 COI 보고서 권고사항에 따라서 2015년도에 개설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은 자료를 많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있고,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2023년 이후로는 활동이 좀 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특색 있었던 거는 인공위성 이미지를 활용해서 북한 내 처형 장소, 안매장 장소를 추적해서 시각화하는 지도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통만사는 탈북자 출신의 단체인데, 한번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입니다. 사실 북한 인권 운동은 거대한 글로벌 시스템에서 움직이는데, 사실상 컨트롤 타워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 인권 관련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한 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배정이 되고 전담 외교관을 임명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반을 보면 그 2004년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에 최초로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권이 교체되면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승인 법안으로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전담 외교관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만을 전담하는 대사급 직책인데, 전문적인 외교 대응과 정책 수립을 상시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유입 예산, 북한 주민들 외부 정보 접근 확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자유아시아 방송이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북한 내부로 외부 송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NGO 단체들을 살펴보면 제가 세 가지를 들었는데, 그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북한 인권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의회나 국제기구 대상 정책 제안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리버티 인 북한입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굉장히 좀 좋고 나중에 한번 더 보고 싶다라는 단체가 여기인데, 이 젊은 층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련됐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탈북민 구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 안정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서, 혹시 북한 탈북자 관련돼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싶으면 이쪽 벤치마킹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먼라이츠 재단인데요. 여기는 대북 정보 유입과 정보 자유화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북 전단지나 USB SD 카드를 담아서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 캠페인을 주도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자유를 위한 풍선도 여기서 보내는 겁니다. 아, 영국입니다. 제가 정말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너무 감명 많았던 게 영국입니다.
영국은 북한 인권을 다룰 때 법적 책임 규명에 가장 집중하는 나라이고 그거를 그 네 가지 요소로 정리를 했는데 뉴몰든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유럽 최대 탈북민 정착지입니다. 런던 외곽 뉴몰든에 700에서 1000명의 대규모 탈북민이 정착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로는 특유의 영국 의회의 정통입니다. 여기 영국의 상임 의원들은 종신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심을 걱정하지 않고 이 보편적인 자유와 인권, 인류적인 가치 수호를 위해서 전념할 수 있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영국의 하원 상원들이 정당을 초원해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식 의회 내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정문화를 통해서 탈북자들의 생생한 기록을 영국의 회의록, 한사드의 연구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보고서가 발간을 했는데 2014년도에서 2020년도 북한 인권에 대한 그 침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공론화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UN에 북한 정권의 국제형사재판소에 빨리 회부를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기독연대입니다. 아, 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 COI 보고서보다 훨씬 이전에 2007년도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북한 정권의 고문, 처문, 처형 등 국제협법상 반인도 범죄들을 법리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초로. 그리고 2022년도에도 이 북한 구금시설 내 종교인 대상학 가혹행위가 단순 침해를 넘어서 제노사이드라는 법적 분석을 냈습니다. 그래서 세계기독연대는 UN의 협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UN의 조사 내용을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뉴몰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몰든은 한국인이 대략 2만 명 정도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1970년부터 모여서 코리아타운이 형성이 됐는데 타운이 됐고요. 그런데 아까 북한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탈북민들을 약 650명 정도 난민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일본 NHK에서 리틀 평양인 런던이라는 특집 기사를 냈어요. 왜 영국을 선택했는지. 그래서 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가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유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뛰어난 사회복지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영국은 난민지위를 인정한 이들에게 학교와 병원, 주택수당, 취업수당 등 자국민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탈북민에 대한 차별이 있지만 영국에서는 뭐 북한이든 남한이든 그냥 코리안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자녀에게 영어를 교육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이 커넥트 북한은 2018년도에 해외 최초로 북한 난민 주민센터이자 자선단체입니다. 여기에서는 언어 교육을 하고 행정 취업이나 행정 지원하고 심리적인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형 탈북민 연합회에서는 매년 송년회 때 탈북민하고 남북 교빈 그리고 조선족 동포들까지 같이 모여서 소통의 장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보면 좋은데 시간의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조총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 조총련을 한번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뭐 안 됐고 이것도 그냥 일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입니다. 호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북한에서 2003년도 봉소 사건 아시나요? 2003년도에 150kg의 마약 밀 반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호주에서. 그래서 이 계기로 강력한 원칙주의 감시자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마이클 커비가 COI 위원장이 됐고 또 게다가 호주가 유엔 인권 이사회에 공동 제안국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이 되었고 2014년도에는 안전보장 이사회에 비상임 이사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그래서 마이클 커비를 중심으로 세계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이제 마지막 이 강연의 목적인데요. 그러면 뉴질랜드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향은 이 COI 권고사항에서 찾았습니다. COI 권고사항인데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가 전체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 정부, 재단,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동실태에 대한 정보를 각국에 방송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적절한 시점에 이러한 재단과 기업들이 북한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개선, 인권 개선을 위해 일관된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정부들과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왔을 때 조금 느꼈던 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구나라는 것이었고 사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반가운 거를 찾았습니다. 한국에 민주평통이 있더라고요. 민주평통이 있고 뉴질랜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민주평통 자문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입니다. 헌법 92조의 근거가 명시된 굉장히 권위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위치한 협의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 동포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염원을 모으고 거주국의 현지 사회에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 정책을 알리는 공공 외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재단의 설립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 개최해 주신 북한인권협의회와 민주통이 함께 협력해서 현지 사회에 북한의 인권을 알리고 관심을 모으는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뉴질랜드에는 앰네스티가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인권단체인데 영국에 있는 본사가 영국에 있지만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하고도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두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거는 뉴질랜드에서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에서 찾았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2016년, 2019년에 뉴질랜드 이민보호재판소에서 탈북민을 난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했으나 한국 사회 내에서 신분 노출의 위협, 그리고 북한의 대남 공작원에 의한 보복 위협, 그리고 한국 사회 내 심각한 차별, 정서적 박해 이유로 뉴질랜드에 다시 난민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재판소에서는 심사를 통해서 비록 신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법적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이들이 직면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박해의 공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집중하는 건데 정서적 고통을 받은 탈북자들을 위한 사회 내 시스템이 잘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과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난민 부여를 받았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저의 이 내용은 이 지금 자체적으로도 너무 잘 하고 계시지만 북한 주민들의 정신적 치유와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방안으로 감성치유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뉴질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온화한 자연으로 그들을 치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해외에서도 갖지 못하는 뉴질랜드만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나아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막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내용이 많았고 한정된 시간 안에 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냥 많은 관심이 아니라 조그마한 관심만을 가지고 있다면 큰 그래도 나중에는 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14일 뉴질랜드 북한인권협의회에서의 제3회 북한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 및 강연의 주제 국경을 넘은 연대 UN에서 뉴질랜드까지 북한 주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대한 이상연 전 사회통일 교육 강사의 강연 내용을 녹음하여 2부를 방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한우성이었습니다. 계시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 들으실 첫 곡은 훈으로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훈이라는 악기는 흔히들 많이 아시는 오카리나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동이 작곡한 바람의 소리를 훈 연주의 김영동, 일렉트릭 기타의 함춘호, 신디사이저의 한성현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동이 작곡한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창작민요인데요. 구의서가 시를 쓰고 박범이 작곡한 돌림 타령을 기타의 이병욱, 피리의 김성훈, 가예금의 김혜숙, 대금의 임재원, 해금의 주영희, 장구의 김선옥의 연주와 김혜란의 노래로 돌림 타령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창작민요 돌림타령을 들어보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김양이 편곡한 회향 닐리리를 금강산 가극단 민족배합관현악단의 반주와 김영덕의 장소난 연주로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닷컴 JM필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총선까지 100일을 앞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야당은 이번 선거 승리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택시장의 매물 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 제도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필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필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과학과 신앙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천문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하며 과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과학과 신앙이 함께 책임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연을 돌보는 것은 오늘날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회가 과학 발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창조 질서를 지키는 방향으로 과학과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총선까지 100일을 앞두고 뉴질랜드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야당은 이번 선거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선거대책위원장 키에런 맥 애널티는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이 혼합 비례대표제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단임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 대표는 앞으로 100일 동안 11월 총선 이후 국민당 주도의 정부가 들어서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가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RNZ 리드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당의 지지율은 28.7%를 기록했지만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는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뉴질랜드 제1당은 지지율 11.5%를 기록했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15석을 확보해 의회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액트당의 데이비드 시모 대표는 이번 주 국회에서 총기법과 고용휴가법 등 매우 중요한 법안이 처리되고 있다며 당 분위기가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의 공동대표 클로이 스와블릭은 녹색당이 국민들에게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펭크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라 최근 3억 달러 규모의 장거리 일회용 공격 드론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에서 개발 제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드론은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비자율 시스템으로 폭발물을 목표물까지 운반한 뒤 발사 지점으로 돌아오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미사일보다 비용이 저렴한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주부터 또 다른 무장하지 않은 장거리 무인 항공기 USA 도입을 위한 시장 조사도 시작합니다. 이 항공기는 해상 감시를 목적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방 역량 계획에 따라 장거리 일회용 공격 드론 사업과 해상 감시용 무인기 사업에 각각 최대 3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펭크 장관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방 투자가 고급 기술 인력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디지털 기술과 무인 시스템을 포함한 첨단 제조 분야에서 이미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업체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법률 내 와이탕의 조약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개혁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약 조항 재검토 작업이 인권보호 기준을 약화하고 법적 불확실성과 소송 리스크 그리고 인종적 분열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법률 전반의 조약 의무를 고려한다는 수준으로 일원화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는 이것이 오히려 조약의 법적 효력을 최저 수준으로 낮춘다고 지적합니다. 위원회 측은 참된 명확성은 약속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권 기준과 마오리족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존중할 때 달성된다며 이번 개편안이 헌법적 기반과 인권보호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복잡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수년간 수많은 임금 계산 오류를 일으켰던 기존 휴가법을 전격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휴가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법안은 근로자의 휴가수당 및 병가 산정 방식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단기 근로자나 교대 근무자의 휴가비 계산법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과 거대한 법적 재정적 불확실성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임금 정산 오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과 노조 측은 과도한 제도 단순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 권리와 정당한 수당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키위세이버 중도인출 데이터 분석 결과 뉴질랜드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른바 두 개의 뉴질랜드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키위세이버를 조기 인출하는 가계가 급증했습니다. 생계비 부담과 부채 상환을 위해 은퇴 자금을 미리 꺼내 쓰는 서민층의 비명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첫 주택 마련 용도로 키위세이버를 인출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계층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적 난관으로 인해 은퇴 자금 인출이 향후 노후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통계는 경제적 충격 속에서 자산을 축적하는 계층과 당장의 생계를 위해 미래 자산을 당겨 써야 하는 취약계층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닝스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6월 분기 동안 키위세이버 가입자들의 자산은 납입금과 금융시장 상승에 힘입어 총 100억 달러를 증가했습니다. 보수형 펀드는 평균 3.3%, 공격형 펀드는 평균 11.9%의 분기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고 해외 주식 시장이 특히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질랜드 주식도 반등했지만 국내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전망 약세로 해외 시장보다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분기 최고 수익률은 코우라 청정에너지 펀드가 기록한 31.8%였으며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높은 유가가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코우라의 비트코인 펀드는 분기 기준 13% 하락했습니다. 1년 기준으로는 커널 글로벌 청정에너지 펀드가 98.4%의 높은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냈으며 코우라 비트코인 펀드는 41.9% 하락해 가장 부진했습니다. 업계는 AI와 데이터 센터 확대로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100%에 가까운 수익률은 매우 이례적인 만큼 앞으로도 같은 수준의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산 그룹별 성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시장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금 생활자 가구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4.5%로 모든 가구 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체 가구 평균 3.2%와 복지수당 수급 가구 3.7%를 웃돌았습니다. 주요 원인은 전기요금 12% 인상, 지방세 8.8% 상승, 휘발유 가격 상승 등 필수 생활비의 증가였습니다. 왕가레의 은퇴자 브루스 태버슨 식료품과 전기,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올라 장보기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소득원이 있어 버틸 수 있지만 상황이 달라진다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지컨서는 은퇴 가구의 약 40%가 노령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어 이러한 고정된 소득으로는 생활비 상승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고령층도 지방세와 보험료,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는 자녀와 손주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식비를 줄이거나 푸드뱅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상담기관 핀캡슨 65세 이상 상담 이용자들이 소득의 42%를 임대료나 주거비에 14%를 부채 상환에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가구는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가 많아 최근 금리 하락에 따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반면 전기료와 식료품, 지방세 등 필수 지출은 계속 오르고 있어 생활비 압박이 다른 계층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뉴질랜드 학교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학습을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AI가 제시한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과제 작성, 자료 조사, 요약 등 다양한 학습 활동에 활용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정보를 분석하거나 여러 관점을 비교하는 과정 없이 AI의 답변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창의성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AI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올바른 활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가 제공한 정보를 사실과 비교 검증하고 오류나 편향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AI를 단순히 답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토론을 준비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AI 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교사들은 명확한 기준과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평가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단순한 과제 제출보다 학생이 사고 과정을 직접 설명하거나 발표 토론을 통해 이해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AI가 교육을 위협하는 기술이라기보다 활용 방식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복적인 업무나 자료 정리에는 AI를 적극 활용하되 핵심적인 사고와 분석, 창의적인 문제 해결은 학생 스스로 수행하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교와 각 교육당국이 교사들을 위한 AI 교육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7%를 넘게 급등하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은 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군사 충돌이 장기화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원유 수송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제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휘발유와 난방비 등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들의 생산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유가 흐름을 결정할 주요 변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서 강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취재진이 찾은 거리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대형 쇼핑몰인 이온몰 구마모토점은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건물 곳곳이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상점가는 무너진 구조물과 깨진 유리창으로 뒤덮였고 주민들은 여진에 대한 불안 속에서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와 수도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했으며 피해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는 과거에도 큰 지진을 겪었던 지역으로 주민들은 다시 한번 자연재해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지방당국은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구조와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안전 확보와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또다시 동결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너무 늦게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며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매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2.19% 급락해 15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52%, 나스닥 지수는 1.74% 각각 하락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11% 넘게 떨어지며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채권 시장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국채금리는 상승했으며 안전자산 선호금리가 커지면서 국채금값이 올랐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물가 상승 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의 매물 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 제도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으로 상승한 큰 차익을 얻은 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인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매도자들이 높은 양도세 부담을 우려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을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 완화가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 정부는 시장 안정 효과와 세수 영향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6원 6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5원 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8원 2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 12시 이후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은 아침부터 북풍이 불어 다소 따뜻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이겠습니다. 바람은 북풍이 불다가 오전 중에 서풍으로 바뀌어 날씨가 다소 서늘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에듀킴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닷컴, JMP로우,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체어 피트니스 앤 웰빙 안내입니다. 자격을 갖춘 건강 전문가인 제이드와 아미가 진행하는 무료 의자 운동 및 웰빙 워크숍입니다. 이 워크숍 프로그램은 16세부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테마나와 코후후레인 웨스트게이트에서 있습니다.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CNSST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자나 연령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비밀이 보장되며 한국인 사회복지사는 09-218-9066 모바일 021-346-31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무료 1:1 지원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른들은 경찰 신원조회를 거친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1로 도와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에서 2시까지 홉슨빌 볼링클럽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